돌아온 과학 공감 우리 사이, 이번에는 과학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분들께 책을 추천해드리는 시간인 책으로 만나는 과학 시간입니다. 교과서 참고서로 접하는 과학이 아니라 흥미롭고 재밌는 과학책을 만나보고 싶은 분들께 저희 MC와 게스트분들이 직접 책을 읽어보고 소개하는 시간이죠.
네, 더불어 이 코너에서 추천해드리는 책은 쉽게 읽을 수도 있고 접할 수 있는 한국 과학창의재단 선정 2014 우수과학 도서에 고르고 있습니다.
네.
이 책 우리가 소개할 때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심사숙고하게 고르셨겠는데 오늘 소개할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저희가 오늘 읽을 책은요. 도서출판 자음과 모음에서 출간된 밤하늘의 숨은 도형을 찾아라입니다. 이름 네. 재밌죠?
네.
귀여운 이름인데요. 주피토르, 세토르, 마르스, 유니 이렇게 네 친구가 나와서 잃어버린 오메가 구슬 조각을 찾아다니면서 우주의 신비한 모습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책입니다.
제목을 들어보니까 이번에도 뭐 어린이 책 같은데요. 막상 이상한 주인공들이 막 나오고 주인공 친구들도 나오는 것을 보니까
네. 그러네요. 확실하게 어린이 책이더라고요. 예. 내용도 그렇고요. 스토리도 그렇고 왜 어릴 적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꼭 읽어오세요 라고 방학 숙제로 내주는 책들 있잖아요. 딱 그런 스타일입니다.
예. 또 이 책 표지에는 소개목과 적혀있는데 이 소개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확실히 감이 올 것 같은데요. 계절은 왜 바뀔까? 민물과 썬물은 왜 생길까? 태양, 달, 별 움직임을 통해 지구의 비밀을 파헤치고 도형의 성질도 알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소개글만 봐도 우주를 통해서 우리나라 자연현상의 원리를 알려주고 수학적인 지식도 같이 전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나오신 김정님, 이 책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예, 뭐 좀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점에서 특이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이제 어린이들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예. 우리나라에서 지구 관련 동화책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기상 현상에 대해서만 쭉 쓰잖아요. 그냥 과학 그렇죠. 교과서처럼 뭐 밀물과 썰물 왜 일어나고 지구 자전이 밤과 낮을 불러오는 등 뭐 이런 주입식 설명을 하는데 이 책은 예를 들어 지구 자전을 설명한다 그러면은 지구 자전을 설명하는 동시에 푸코의 진자운동에 대한 설명을 곁들입니다.
예.
예, 한 가지 과학 지식에서 머무른 게 아니라 수반되는 수학 지식까지 함께 가르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책을 읽고 나서 뭐 지구과학과 뭐 동시에 뭐 수학적 지식까지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아, 예. 아이들이 내용을 제대로 숙지한다면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네. 수학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과학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되 이제 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실험 위주로 해서 가볍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있는 개념이 아무래도 융합인데요. 그렇다면 이 책은 지구과학과 수학의 융합이겠군요.
그렇죠. 거기다가 유니와 또 친구들의 스토리를 더해서 아이들이 이제 흥미롭게 이끌어낼 네. 수 있는 이야기 방식을 택했더라고요.
그러면 아주 여러분이 어떻게 한 책인데요. 듣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제 가족들이 있다면 어릴 적에 이런 책들을 갖다 많이 접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비슷한 책으로서 뭐 수학귀신이라는 동화책을 사준 적이 있어요. 말 그대로 수학귀신이 나와서 수학에 다 알려주는 책이었는데 그걸 보고선 뭐 수학에 관심을 갖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적도 지금도 뭐 수학은 잘하고 있는데
저 어릴 때 그 수학 귀신이란 책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요. 예.
그런데 이 수학 귀신이란 책이 그림이 굉장히 예뻐요. 저는 맞죠. 그림을 위주로 봤습니다.
아, 귀신인데?
네, 그림이 아기자기해요.
아, 그래요?
네.
되게 귀엽습니다. 귀엽습니다.
네, 귀신인데?
네, 오늘의 책도 그런 비슷한 개념의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길열림님도 이 책을 읽으셨다고 했는데
네.
어떤 걸 느끼셨어요?
저는요. 사실 이 방송 시작할 때도 말씀드린 거지만 수학이나 과학 이런 이과 쪽에 지식이 많지 않아서요. 그래서 그런지 좀 쉽게 이해하기는 다소 어려웠습니다. 이 과학 부분은 얼추 읽을만 했는데 그 수학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급격하게 흥미가 떨어지더라고요.
수학 귀신이란 책도 읽으셨는데 네. 수학에 필이 안 끄시셨군요.
귀신만 읽으셨고
그림만 보셨고. 그런데 네. 재미있었지만은 어쨌든 그 내용이 필이 안 꽂히면은 또 좀 얼른 다가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일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수학적인 내용 조금만 이해해도 우리가 접근해갈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그렇게 뭐 쉽게 안 와닿은 수준도 아니고 좀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아주 너무 강하게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는데 네. 이런 표현은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저에게는 살짝 어려운 느낌이었어요. 그 지난주에 생물학 이야기가 조금 더 쉽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책에 대한 취향이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마련이기 때문에
네.
뭐 선생님은 누구나 어떠셨어요? 다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좋았어요.
아 정말요?
예예. 또 보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뭐 그 가운데서도 전구를 두고 지구 범위를 든 상태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지구의 낮과 밤을 뭐 제어하는 뭐 실험 참 좋습니다. 그다음에 뭐 원근법이 사용된 그림을 통해서 해가 달보다 더 크지만 달로 해를 가리는 계기일식을 설명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네, 책은 확실히 그 개인의 취향이 있으니까요. 청취자분들도 아마 다 저 같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학생분들 또는 학생들에게 책을 추천해 주시고 싶은 부모님들 자신의 취향에 잘 맞을 것 같은 책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학과 수학을 기초로 하여 응용까지 가르치는 융합 교과서이면서도 이야기 책처럼 꾸며서 아이들이 쉽게 개념을 쌓을 수 있는 밤하늘에 숨어있는 도형을 찾아서 자음과 모음에서 출판되었고 서원호 작가님께서 지으신 책입니다. 그럼 잠시 음악 듣고 4부에서 뵙겠습니다.
마지막 코너인 4부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과학 이야기 시간인데요. 우리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하지만 알고 보면 대단한 과학적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 일상 속의 과학 이야기를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도 벌써 4부네요.
네, 어우 이거 말을 많이 하니까 목이 마른데요. 배도 고프고요.
오늘 같이 좀 늦게까지 시작될 때는 조금 힘든 점도 있는데
네.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아, 예.
오늘 오신 김지혁 씨 그리고 지은비 씨도 여기까지 진행해 주셨는데요. 어떠신가요?
아, 예. 제가 마치 페임랩을 하는 것처럼 예. 과학 이야기를 굉장히 전달한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이렇게 과학, 특히 이제 천문학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즐겁게 얘기를 나누는 게 너무 뿌듯합니다.
네, 두 분 다 현재 대학원에서 연구 활동을 병행하시면서 이런 대중 활동도 같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쪽 일을 하게 되신 건가요?
예, 사실 저는 제가 천문학을 공부하게 된 게 어렸을 때 은하철도 999를 보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네, 저랑 비슷한 연배이신 것 같은데. 네, 네 저도 네. 메텔 참 좋아했죠.
그렇죠. 전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우주를 가이드하는 역할인 그 기관사 차장 역할에 가장 매료가 됐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어릴 때는 그 만화를 보고 자랐지만 제가 이제 고등학교로 오고 대학에 왔을 때는 제가 탈 수 있는 999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너무 아쉬워서 왜 하필 20, 30대 이런 50대까지 이런 이제 다양한 대중문화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세대가 정작 즐길 수 있는 과학 콘텐츠가 없다라는 게 항상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자기 전공 분야에도 어느 정도 애정도 있고 또 깊이도 있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대중문화를 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갓 연구를 시작한 젊은 대학원 연구자들이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죠.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도 외국의 좋은 선례들처럼 대학원생들도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함께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도 여기 출연자에 들어왔을 때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게 팟캐스트나 뭐 라디오 방송 같은 이런 게 보편적인 과학 대중 문화와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가진 과학 지식을 그 보다 쉽게 일반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던 페임랩이라는 과학 소통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
젊은 과학자가 나와서 3분 동안 발표 자료, 뭐 PPT 같은 발표 자료 없이 오직 말과 자신이 준비한 소품 하나만으로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네.
예.
시간 제한이 있고 발표자를 못 쓰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를 통해서 전 세계 33개국의 5천 명이 넘는 젊은 과학자가 대중과 굉장히 쉽게 소통을 했고 네, 이제 한국에서도 FameLab 포함한 창의적인 과학 소통이 시작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과학 대중화의 소통을 위해서 힘써주신 젊은 과학자분들이 계시다니 정말 뿌듯한데요. 저도 과학 대중화의 한 획을 긋기 위해서 과학 교사 모임을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과학과 대중들이 소통하는 게 장이 많지 않은 게 참 아쉽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많아지면 더 좋겠고 과학 분야가 많으니까 그런 분야 분야마다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또 있긴 하네요.
네. 멋지시네요. 네. 세 분 모두 정말 멋지신데 저도 네. 항상 과학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서 오늘 다뤄볼 주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4부에서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뤄볼 키워드는 바로 즉석식품입니다.
즉석식품이라면 우리가 편의점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식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맞는데요. 오늘 중요한 거는 네. 결국은 우리가 즉석식품 그러면 쉽게 언제나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 시장안에서 우리가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즉석식품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지만 그 간편함 때문에 우리가 그 유혹을 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매력을 갖고 있죠.
맞아요. 네. 그런데 이런 즉석식품 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 이 즉석식품을 통해서 지구 바깥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심심할 때 빠르게 요기했던 그 식품으로 지구 바깥을 이야기한다니 정말 궁금한데요.
네. 네, 저도 지금 식품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배가 고픈데
네, 우리 저희 시간이 지금 네, 저녁 식사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뭐 데이트를 하거나 파티를 할 때 굉장히 풍성하고 이제 여유롭게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뭐 메뉴도 다양하게 고르고 또 부족하면 마음껏 더 꺼내 먹고 하죠. 하지만 우주 공간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우주인들한테는 식사가 마냥 즐길 수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진짜 그래요. 뭐 식량을 챙겨가는 것도 또 우주선의 무게를 또 높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예. 마냥 가져갈 수도 없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뭐 뿐만 아니라 우주 공간에서는 이제 오랫동안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게 너무 까다로운 일이죠.
예, 뭐 특히 국물이 있거나 뭐 생선처럼 신선도가 중요한 메뉴 같은 경우는 우주인한테 굉장히 큰 사치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우주인들이 먹는 우주 음식을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무슨 말린 건어물 같아 보이던데요.
예, 맞습니다.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최대한 건조한 상태로 보관을 하고 진공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보관 방법에 의해서 요리할 수 있는 메뉴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에서 우리가 먹어봤던 전투 식량보다 더 상황이 까다롭죠. 우주는.
그렇군요.
예, 하지만 우주 정거장에서 일하는 우주인들의 국적도 다양해지고 또 여러 메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드디어 우주 식량에서도 맛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예.
우주인한테 식사 시간은 그나마 거의 유일한 낙일 텐데 그것마저 제대로 못 챙겨준다면 너무나 괴롭겠죠.
저도 뭐 그런 얘기를 알고 있는데 예전에 한국의 우주인인 이소연 씨가 우주에 나가게 될 때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우주김치를 개발했다. 뭐 이런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각 나라에 맞게 기호에 맞는 메뉴도 개발하면서 이제 단순히 마른 과자를 씹어먹는 게 아니라 더 다양하고 안전한 요리 방법을 많이 연구하게 되죠.
예, 70년대 접어들면서 마침 지구에서는 이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전자레인지가 개발이 됐어요. 대형 식당에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생산량이 급증하기 시작을 했죠.
네.
그 흐름에 맞춰서 레토르트 포장지가 새롭게 개발이 됩니다. 전자레인지의 열을 견디고 그 속에 음식물을 안전하게 데울 수 있는 굉장히 적합한 포장지가 개발이 된 거죠.
네, 그럼 그 기술 그대로 우주인들에게도 전해졌겠군요.
네, 그렇죠. 레토르트 음식을 거의 처음 먹은 사람이 아마 우주인들일 겁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아폴로 달 착륙 미션을 시작으로 급증한 나사의 우주 개발이 가장 크게 기여한 게 바로 식품 분야라고 꼽기도 하죠.
지금 우리가 흔하게 먹고 있는 이 많은 즉석식품들이 과거 우주인들이 먹던 기술을 빌려서 유통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말 그대로 하늘에서 떨어진 음식이죠.
그러네요. 예.
저도 어릴 때는 그 3분 안에 요리하는 카레나 짜장 이런 즉석식품을 너무 좋아해서 살이 엄청 찌고 그랬는데 제가 즐겨 먹던 음식들이 사실은 다 우주 개발의 산물이었던 거죠.
재밌는 사실이네요.
네.
최근에는 뭐 달을 넘어서 이제 우리 화성까지 인류를 정착시키는 그런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뭐 화성까지 사람을 보내려면은 어떨까요? 뭐 우주 식품으로서 식량 즉석 식품들이 엄청난 양을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달에 가는 것도 굉장히 먼데 화성이면은 굉장히 오래 여행을 해야 되니까 정말 편의점 음식 한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그 중간에 이제 식량 낭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뭐 영화에서처럼 동면을 취한다거나 네,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끔씩 편의점에서 이런 즉석식품을 사 먹을 때면 과거 옛날에는 우주에서 이런 비슷한 음식을 해먹었을 그런 우주인들의 삶이 상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 먹고 있는 음식을 사실 옛날에 우주인들도 비슷하게 요리해 먹지 않았을까 뭐 이러면서요.
옛날 그 우주인들이 먹었던 그 방식으로 요즘 우리가 식사한다.
네.
뭔가 좀 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기도 하지만
네.
그 지금의 음식이 결국은 우주를 개발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만들었던 음식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런데 식사는 좀 저는 여유롭게 하는 편이거든요. 요즘 바빠서 세 분 다 그러지 못하시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아, 저도 원래 굉장히 밥을 천천히 먹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 요즘 식사 습관이 과거 우주인들 식사 습관처럼 변해버린 것 같아요. 네. 식사를 좀 쉬는 시간, 나를 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해야 되는데 때운다는 느낌으로 그냥 빨리 네. 배터리 충전하듯이 먹고 딱 끝내는데 우주인의 하루만큼 정말 우리 하루하루가 정말 정신없게 흘러가는 듯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1인 1식 1인 1식은 다른 얘기죠. 네. 네. 혼자 먹는 그 분들이 많아졌더라고. 저도 막 스케줄이 많을 때는 혼자 이제 식당에 가서 먹기도 하는데 그렇게 외롭게 끼니를 때우는 이들을 위한 먹방이라는 그런 신기한 인터넷 문화까지 생겼습니다.
네, 그러게요. 마치 막 서로 다른 우주선 속에서 각자 식사를 하는 모습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각자의 외로움을 달래는 것 같아 좀 씁쓸하기도 하네요.
네.
저도 요즘은 연구 일정이 치일 때면 종종 새벽에 편의점에서 간식거리를 이런 걸 때우는데 말 그대로 천문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제 생활이 우주인처럼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우주 개발이 결국 역사가 우주 개발 역사가 주방 선반에까지 들어왔다.
네.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네, 또 앞서 다뤘던 우주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온 우주인들도 여행 중에 이런 음식으로 식사를 했겠죠?
뭐 그거 뭐 영화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런 이야기 있었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중요했던 부분이 그 우주선 안에서 계속 깨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잠자고 있었다는 사실도 상당히 또 신비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식량을 굉장히 줄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영화 안에서 만약에 그 음식물 어떤 것을 우리가 가지고 왔어야 되는가 이렇게 했다면은 결국은 또 음식물을 또 무한정 가져갈 수 없었기 때문에 뭐 식량을 기르는 면에서 봤을 때는 아마 옥수수만 길러서 우주 식량으로 쓰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말린 옥수수로 가득한 우주선이 상상되는데요. 블랙홀보다도 음식부터도 고난이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우주 개발할 영향으로 우리 삶의 방식이 많이 영향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게 정말 신기합니다.
네.
예, 생각보다 우주 개발의 영향력이 우리 일상생활에 깊게 녹아들어와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을 준비하면서 군사들의 식량을 오래 보관하는 방법을 고민했던 나폴레옹은 결국 한 요리사의 천재적인 아이디어 덕분에 통조림이란 걸 개발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당시 전장에 그냥 오래 놔둬도 상하지 않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였는데 그 덕분에 이제는 일반 시민들이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해 놓고 나중에 꺼내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발명품이 됐죠.
마찬가지로 우주 개발 역시 그 편의점에 납품한 음식물을 개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네. 우주인들이 먹을 거를 개발한 결과 현재 그 기술을 우리가 매일매일 쓰고 있는 셈이다.
네.
결국은 우주 개발은 항상 멀다가만 느꼈지만 네. 항상 우리 생활 속에 좋은 점을 또 하나씩 갖다 주고 있다는 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겠네요.
네. 네, 앞으로도 이런 우주 음식에 관한 기술은 또 많은 개발이 이뤄지겠죠.
예, 아마 앞으로도 더 다양한 메뉴가 그리고 방법이 고안이 될 겁니다. 뭐 최근에도 우리가 초기 우주 식량보다 훨씬 더 다양한 종류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 얼마 전에는 우주 정거장에서 직접 커피를 내려 마시는 커피 머신까지 설치가 됐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와,
네, 슬슬 우주인들도 식사를 여유롭게 이제 바꿔가고 있는 듯합니다.
아 잠깐만요. 그럼 우주 정거장에서 커피 내려 마신다?
예. 네.
정말 이게 가능한 걸까요?
아 물론 이제 우리가 지구에서처럼
예?
그 위에 뚜껑이 열려 있는 컵에 담기는 어렵겠지만
그렇죠.
이제 비닐봉지 같은 데다 담아서 보약 빨아먹듯이 쭉쭉쭉 빨아먹는 네, 그런 커피를 먹어야겠죠.
아, 진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아, 그런 그렇죠. 분야네요.
네.
우리가 생각 커피 드립 하듯이 쫙 떨어지는 장면을 연상하면은 네. 절대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껏해야 어떤 기계적인 장치에서 네. 뿜어져 나온 네. 커피 물을 봉지에 담아서
네.
결국은 쭉쭉 빨아먹을 수 있는 밖에 그러나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네, 그 행복감은
아, 그럼요.
무지 클 것 같으네요.
이, 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먹는 커피 마시는
또 그 아름다운 지구를 바라보면서 마시는 커피 상상해보겠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그 태양계한 수준이 아니라 영화에서처럼 먼 우주를 여행할 때도 음식 문제 역시 필수일 것 같아요.
예, 물론이죠. 만약에 그 점이 무인 바로 그 점이 무인 탐사보다 유인 탐사가 훨씬 더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로봇을 단순히 실어보내는 무인 탐사 미션에서는 로봇한테 밥을 먹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태양판만 펼쳐가지고 햇빛이 비출 때마다 적당히 충전만 할 수 있게 해주면 네, 오랫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인 거고.
네, 그렇죠. 하지만 우리 사람은 이제 그럴 수가 없죠. 하루에 한 끼라도 밥은 꼭 챙겨 먹어야 하기 때문에 게다가 배가 고프거나 계속 똑같은 메뉴에 질리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고립된 우주에서의 작업이 더 효율이 떨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우주 탐사의 미래는 이제 아마 더 먼 우주로 나간 개척자들의 배고픔에 달려 있는 네. 셈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화성 유인 탐사 미션에서는 아예 그냥 화성에서 식물 등 먹을거리를 재배하는 농장을 먼저 건설하는 건 어떨까 이런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언젠간 정말로 우주선 안에서 뭐 간단한 농작물을 키우는 이 먹이사슬 생태계를 구축을 해가지고 이 길고 긴 항해를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와 그러네요. 예. 하여튼 멀고 긴 여행을 한다 뭐 생각한 건데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탐사선 손길이 어디까지 닿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디까지 네. 갔을까요?
예, 모두 잘 알고 계시는 아폴로의 달 착륙을 시작으로 해서 화성과 금성 그리고 토성 주변을 맴도는 토성의 달 타이탄에도 인간의 착륙선이 착륙해서 많은 미션을 진행했습니다.
아, 예. 또 뿐만 아니라 일본의 하야부사라는 착륙선이 있는데
예?
얘는 소행성의 뒤를 쫓아서 소행성의 샘플을 가지고 극적인 귀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 그래요?
예, 예. 또 최근에 유럽 우주국 이사에서 발사했던 해성 착륙선이 성공적으로 해성 표면에 발을 디디면서 드디어 인류가 해성 표면에도 흔적을 남기는 이제 그런 큰 진일보를 하기도 했죠.
네.
저도 그 장면을 지켜봤는데요. 근데 아직 그 내용 보니까 그 착륙선이 작동을 멈췄다고 하는데.
아 예.
무슨 말인가요?
아쉽게도 그 착륙선이 해성 표면에 그 강하게 이제 착륙선을 고정해줘야 되는 장비가 있는데 그 닻이 제대로 펴지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햇볕이 들지 않는 그 그늘 속으로 튕겨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탐사선한테는 밥이 되어야 될 그 태양 에너지가 이제 부족해졌고 지금은 이제 굶어 죽은 상태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착륙한 하고 나서부터 꽤 귀한 데이터를 많이 모았을 텐데 지금 그 데이터를 그 숨긴 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하나 생각났습니다. 그 착륙 미션은 아니었지만 인류의 탐사선이 가장 멀리까지 손을 뻗은 예로는 보이저 탐사선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굉장히 유명한 우주 관련 프로젝트죠. 예.
네.
말하자면 37년 동안이나 우주를 탐사하고 있는 우주 탐사선의 이름인데 역시 나사에서 발사를 했고 2014년 10월을 기준으로 지구로부터 약 191억 킬로미터가 떨어진 채 비행하면서 오. 우주를 탐사하고 있습니다. 네, 총 두 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와, 예. 멋지네요.
네, 우주 탐사에서 보이저 1호, 2호 이 두 개가 세운 업적이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일단 1호, 2호 모두 목성의 근접 사진과 주변에 위성들의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예.
또 해왕성까지 탐사를 마치고 태양계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됐죠.
그럼 지금은 아예 우리 태양계 밖에 있는 건가요?
네. 2013년 9월 13일에 이제 태양계 밖을 나간 것 같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최근인데요.
예, 원래 나사 생각대로라면 보이저 1호가 2012년 10월에 태양계 경계를 통과하는 걸로 발표가 났었어요. 근데 두 달 뒤에 계획이 변경됐는데 알고 보니까 태양계의 새로운 부분인 자기 고속도로라는 걸 발견을 한 거죠. 예, 이건 항해 초반에 예측했던 태양계 마지막 부분과 다른 완전히 처음 보는 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말하자면 태양계 외부 물질들이 태양계 안쪽으로 들어가고 태양계에서 나온 입자들이 그 밖에 우주로 나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그래서 보이저 1호는 우연히 이것까지 탐사하는 굉장히 큰 업적을 세운 거죠.
와, 대단하네요. 결국은 인간이 몰랐던 일들을 그 무인 우주선이 결국 해낸 것인데.
네, 그렇죠.
결국은 아직까지는 뭐 직접 인간이 지구 바깥을 다 다녀온 것은 달이 뭐 유일하다고 좀 볼 수 있고요. 네. 어떤 이 달은 그래도 가깝게 보이지만 네. 아주 먼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이것은 한 명의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라는 말도 있죠.
아주 멋진 말이죠. 사람들에게는 인류가 우주를 지나 달에 갈 수 있다는 시작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우주를 한층 더 가깝게 끌어다 준 그 사건이 아니었나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 그 사건이 인상적이었던 거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달에 가게 된 게 아니라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자원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달에 우리는 반드시 가야겠다. 이 일념으로 이루어진 계획이거든요. 네. 오죽하면은 미국 과학 역사상 최고의 미친 짓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네.
그래요?
네, 나사 자체가 소련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뚜렷한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조직이었고 예. 네, 소련을 이기기 위한 프로젝트였던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그 실행하기 위한 각오가 대단했겠네요.
예, 이 계획 목표가 뚜렷했어요. 미국이 달에 사람 먼저 착륙시키고 무사 귀환을 시킴으로써
예?
우주 경쟁에서 소련을 제치겠다. 네, 이것을 위해서는 뭐 어떠한 손해도 감수하겠다. 네, 이게 미국 입장이었고요. 예. 미국은 60년대 내내 이 계획에 매달렸는데 이때 아폴로 계획에 투입된 예산이 현재 기준으로 환산하면 1,700억 달러가 훌쩍 넘습니다.
와.
네, 예. 지금 2010년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예산의 660배가 넘는 수준이고 예, 나사 지금 예산하고 비교해도 10배가 넘습니다. 네,
예.
얼마나 미국이 이 계획에 올인을 했는지 네,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 5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금액으로 지금의 금액으로 10배 이상이 되는 금액을 쏟아부었다.
그렇죠.
대단하군요. 네. 예.
그렇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우주에 비교적 쉽게 가는 세상이긴 하지만
예?
진짜 당시만 해도 달에 간다는 것 자체는 정말 위험한 계획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아폴로 1호 승무원들은 우주선 내부에서 일어난 화재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 달에 발을 디딘 게 그러니까 닐 암스트롱이 타고 있던 게 아폴로 11호죠.
예, 맞습니다. 유명한 우주선이죠.
네.
11호가 착륙할 때까지 무수히 실패하고 또 성공을 하다가 닐 암스트롱 선장의 지시 아래 달 착륙에 드디어 성공을 하게 되는데 재밌는 게 이 계획에 참여한 팀은 시뮬레이션 훈련을 할 때마다 항상 낙제를 했던 팀이라고 해요. 똑같은 그 잘못을 계속하게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드디어 본인들의 실력을 믿고 우주에 갔더니 정작 성공을 한 거죠.
그래요?
예. 실제 또 그 착륙하는 낙하 과정에서도 드라마틱했던 게 컴퓨터는 그 문제를 일으켜서 적색 경보가 계속 두 번이나 울렸는데 또 연료도 10초 분량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드디어 극적으로 착륙을 한 겁니다.
오, 진짜 영화 같네요.
네. 네, 맞아. 진짜 실제 낙하할 때도 정말 그랬었지만 이 계획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닉슨 대통령이 담화문을 두 개를 준비해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성공했을 때랑 실패했을 때랑. 실패했을 때는 이제 우주 비행사들의 사망에 조의를 표현하는 담화문이었죠.
참 다행이네요. 어쨌든 첫 번째 걸 발표하게 돼서 천만다행이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를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이 큰 영광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어떤 지금 나사에서 또 다른 뭐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없나요?
사실 요즘에는 좀 예산 문제 때문에 나사에서 우주 탐사를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일단 뭐 요새 경기가 별로 안 좋기도 하고 예. 네. 대신에 민간 우주 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부터 민간 로켓의 시험 발사들이 이제 줄줄이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네.
예. 사실 2010년에 굉장히 거대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 컨스텔레이션 계획이라고 하는 건데 미국의 새로운 달 탐사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달에 다시 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예. 우주 왕복선을 대체할 신형 우주선 개발 계획이나 또 새로운 로켓 개발 등을 하고 나서 나아가서는 국제 월면 기지 건설을 새로 짓겠다 이런 거대한 계획이었죠.
그런데 그 지금은 뭐 중단된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취소를 했어요. 네, 이미 스케줄하고 예산도 초과가 된 상태였고 네, 그 후에 화성 유인 탐사가 가능한 우주선을 15년까지 개발하고 2035년에는 인간을 화성에 착륙시킨다는 계획도 발표했었는데 이것도 안타깝게 취소가 됐습니다.
아쉽네요. 네.
좀 아쉬운 얘기네요. 예.
예. 아, 우주 탐사도 결국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이길 수는 없는 거죠. 네. 하지만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그러했듯이 마냥 우주를 보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네. 지구는 인류의 요람이다. 하지만 영원히 요람에만 머무를 수 없다. 라고 한 로켓 개발자가 말한 것처럼 결국 우리는 이 요람을 박차고 더 넓은 우주로 나아가야 할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언젠가는 다시 이제 우주 개발의 전성기를 맞이해서 옛날처럼 그냥 냉전 시대와 같은 그런 가열된 경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된 인류애로 다시 힘을 모아서 우주로 나가는 그런 멋진 미래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저도 우주 탐사가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됐으면 좋겠네요. 뭐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만큼 가슴 뛴 일은 없을 테니까요.
네.
자, 오늘 김재호 연구원과 지웅의 연구원께서 함께했던 과학공과 우리 사이 이제 끝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별과 우주에 대해 이야기해서 그런지 평상시보다 더 낭만적으로 느꼈던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함께하신 소감 궁금합니다.
예, 전 사실 이런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네, 이런 훌륭한 자리에서 훌륭하신 분들하고 같이 재미있는 영화 얘기도 하고 네, 제가 전공과 관련 있는 뭐 그런 정보들 그리고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감동들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뿌듯합니다.
아, 네. 예. 저도 네, 어디 가서 친구들한테 천문학 얘기 막 하면 굉장히 애들이 싫어할 때도 있는데 예. 여기선 또 마음껏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예.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좀 편안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또 많이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영화 인터스텔라의 시대적 배경이 언젠지 아세요? 바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70대가 됐을 쯤입니다. 생각보다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는 우리의 상상으로 떠올리지도 못할 정도로 광활하고 아름다운 우주를 보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 방송 왠지 그런 희망을 가지려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은 팟빵 아이튠즈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열린님께서 오늘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네, 예.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한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예.
네,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한 과학공감 우리 사이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